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1편, 112편은 짝을 이루는 두 시편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게 둘 다 10절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22행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자리, 맨 행의 앞 첫 번째 글자가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첫 자부터 마지막 자까지 이어지는 이거를 아크로스틱 그 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이합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운율을 그 ABC 하는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하는 식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외우기 좋도록 그렇게 한 것이겠죠. 111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12편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111편이 말하는 거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111편 10절이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리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로 끝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빼어 닮은 거예요. 그거를 111편과 112편에서 보여주는 거죠. 111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닮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112편이 시작하는 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할렐루야를 제외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1절에 우리말로는 복이 있도다가 맨 뒤에 있지만 1절에 사실은 히브리말로는 복이 있도다가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구조가 똑같다기보다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마지막에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사라지리로다라는 말하고 이 망하리로다라고 1편 6절에 말한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로 시작해서 같은 단어로 마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에서 망하는 사람으로요. 근데 망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는 물론 아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10절에 111편 10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린다. 그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111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특별히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특별히 이 말씀, 이 112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본문이 있는데, 잠언 31장, 잠언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본문은,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본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자기 이 이상적인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못하죠, 그 사람은. 혼자 살아야죠. 근데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표현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성으로 말하자면 이런 특성을 가졌듯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은 주로 남성으로 표시가 되는데 현숙한 여인의 남성판이에요. 남성 버전이에요. 오늘 이 112편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서로 같이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되는 거죠. 1절이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1절에 이것도 똑같이 시작할 수 있어요. 1절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그걸 생각을 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냥 굉장히 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행복하다, 기뻐하다, 만족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행복하다는 이 말이 그저 만족한다, 뭐 이런 행복하다 그런 것보다도 내 내면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 만족함, 꽉 차는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적인 기쁨이에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부부관계가 나쁘면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편안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근데 별로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생각 안 하고 살지만 사실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본문 112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천박한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것.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 하나님하고 문제없이 지내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 기쁨을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기뻐하라 그랬죠. 또 빌립보서 4장 4절도 주 안에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럼 이 항상 범사에 기뻐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거든요. 왜냐하면 범사가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한테는 되게 나쁜 일이고 실제로 나빠 보이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범사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기쁨, 이거는 상존하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111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똑똑해지려면 뭐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111편 10절 다시 한번. 중간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직업을 가진 자이니. 맞아요. 정말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른 판단을 할수 있어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 이 말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하는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설명하는 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111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즐거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과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즐거워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즐거워한다. 크게 즐거워한다. 다르지 않죠. 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제한적으로 이해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토라라고 그럴 때 그 토라가 의미하는 거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다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문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전부 이 토라를,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문서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기초거든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가장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그거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얼굴을 한 사람이겠어요? 근엄한 얼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운 사람이죠. 얼굴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내면의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분깃이라고 그랬는데 분깃이라는 말이 일반적이진 않죠.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뭐 물론 일반적으로도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깃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일 때 보통은 할당된 목 또는 하나님께서 영구히 허락하시는 기업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복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깃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분깃이 2절부터 9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부, 건강, 안전, 좋은 평판 이런 어떤 그 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여기 2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먼저 2절부터 3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복이라고 말할 때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두 개가 나와요. 이 두 개를 포함하는 세 개를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뭔가 하면 자녀와 재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한, 자 보세요.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손, 그 다음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재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다분히 이런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것들로 우리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가시화돼서 표현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도. 왜냐하면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하고 왜 이렇게 자식이 잘 되고 왜 이렇게 부자고 문제없이 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죠. 축복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이거를 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경향이 있지만 물론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버렸다. 버렸다는 거는 뭐 버린다는 의미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 나에게 제일 가까운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죠.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데서 때로는 버림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을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전토에 대한 얘기도 전토에 대한 얘기, 뭐 집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쪽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그게 뭐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게 일반적인 법칙으로 너희들이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그때 보게 될 진실도 있겠죠. 당연히 우린 그걸 기대하고 사는 게 마땅합니다. 3절 하반절에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사실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여기 공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공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4절에 보면 하반절에 의로운 이로다. 의로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의인은 하반절에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기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3절에서 얘기하고 4절에서 얘기하고 6절에서 얘기하고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쁘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막 살아간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이렇게 어떤 행위적인 면으로만 이해를 하진 마세요. 행위적인 것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성경을 얼만큼 읽었나? 내가 기도를 요즘 많이 하고 있나? 내가 예배를 빠지지는 않았나?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표시일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그거는 나의 행위에 의해서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거나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한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내가 붙들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오픈된, 열려진,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가 되지 나의 행위로 유지를 시키는 관계는 아니에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그런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하는 사람의 분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어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쓴다면 하나님하고 요즘 사이 좋아? 괜찮아? 문제 없어? 잘 가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인데, 3절 하반절에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고 영구적이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캔슬을 하지 않으실 거니까 영구하죠.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근데 이 3절에서 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는데 111편 3절을 보세요.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의과요.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는 두 당사자가 맺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견고히 서 있으니까 3절에 12절 112편 13절에도 하나님의 의가 서 있는 거예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이라고 흑암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재앙이죠. 나쁜 일이죠.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재앙 중에 망하리로다, 사라지리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빛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빛이 하나님 자신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의 임재의 빛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가장 그몇 가지 한세 가지 정도 특징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관대하게 베푸는 삶이에요. 이게 여기 그 4절 하반절부터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9절을 보시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4절, 5절, 9절에서 강조하는 거는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후하게 관대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근데 앞 111절 111편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4절을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4절 112편 4절도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닮았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111편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다. 양식을 주신다. 이거 만나를 주시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6절에서도 111편 6절 문나라에 기업을 주사 땅을 주셨어요. 기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에요. 관대하게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이렇게 말하죠. 잠언 31장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우리 성을 살려서 번역하면 그녀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베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할 때 언제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자를 받지 않고 궁핍한 자들에게 빌려주는 사람이다. 뭐 출애굽기, 신명기, 잠언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관대하게 베푼다. 그래서 9절에서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 표현은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 9절을 인용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관대하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대하게 베푼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기도 해요. 베푼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손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첫째는 관대하게 베푸는 삶이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견고해요. 6절을 보시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흔들리는 인생입니까? 근데 흔들리지 않는데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그의 마음이 견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에 부와 재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와 재물이 오는데 그게 또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와 재물이 주는 것들을 내가 관대하게 베풀므로써 그 인색함의 유혹, 자기중심성의 유혹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이 유혹을 베풀므로써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방종하는 흔들리는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닮은 삶의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에서 내가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에서 내가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7절과 8절인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감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잘 때 이렇게 만져주면 놀래요. 그래서 아 얘도 죄인이구나. 불안과 두려움이 만져주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놀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죄인이구나. 이 죄인의 실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삶이.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삶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꾸준히 말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밖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흉한 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7절에. 흉한 소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두려워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흉한 소문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견고함의 근거,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의 근거는 뭐죠?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믿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흔들리는 대신 우리가 흔들리기를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대적들이 8절 하반절에 그들이 받는 보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의 하반절에는 두 가지 그 약속이 있는데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하나님하고 계속 그 관계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이고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거는 뿔은 위엄과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흑암 중에 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높이 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분깃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의 분깃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을 분노하게 할 것입니다. 의인들의 뿔을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간다고 그랬는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많이 쓰셨고 이를 간다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분해가지고 못 견딜 때 표현하는 분노의 표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를 갈죠. 다음에 내가 보자. 다음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나와요.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진대요. 네, 여러분, 욕망이라고 여기 쓴 단어가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라고 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처음 나온.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충동해서 내 한계, 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한계를 넘어서도록 부추겨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 그러니까 이 욕망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것이죠. 악인들의 특징이죠. 악인들에게는 욕망이 가득하죠. 욕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112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분깃을 좀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거죠.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 가지 특징 기억하세요.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이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삶.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건 하나님하고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괜찮으세요, 지금? 문제 없으세요?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지금 잘 가고 계세요? 이걸 묻는 거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오니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지금 괜찮으세요? 그러면 112편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난 멀어도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또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게 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반응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설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의 복, 112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신 분은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제가 인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죠. 그분은 자신의 성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그려내신다. 닮았죠.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시니까.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고 십자가의 깊은 흑암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셨다. 부활의 아침에 실제로 빛이 일어나 그분을 비추었다. 4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분의 가족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교회죠? 우리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이 복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지상생애와 고난에서 아셨던 지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행할 때 예 찬송이 우리에게 약속한다. 너희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이 모든 은혜와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